여러분은 지금 하나일시 학교에 팟캐스트를 뚫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두번 만나게 됐네요. 제가 지금부터 시간이 30분 정도 원하게 됐는데 그 안에 설교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고민은 내용보다 시간이 늘 저희가 어려워서 교회에서 구사리를 많이 먹는데 미국까지 와가지고 욕먹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일찍 그대로 하겠습니다. 미국에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토니 캄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Red Letters Christian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경책에 빨간 글씨로 된 부분들이 있죠.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지만 특별히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은 예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셨다고 믿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Red Letters Christian들은 성경을 존중하되 특별히 그 빨간 글씨가 쓰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고 살아보자라는 운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토니 캄폴로는 침례교 목사이고 이탈리안계 사회학을 하신 그다음에 신학자이면서 또 사회학자이고 또 복음주의 설교가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분이 쓴그 Red Letters Christian의 그분의 간증이 잠깐 나오는데, 거기에 이분이 60년대에 이제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였고, 그 당시 1960년대에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혁명의 시대가 됐습니다. 68년도가 68혁명이 유럽에 있었고, 우리가 아는 해방신학이나 민권운동이나 뭐 베트남 반전운동이나 이게 다 60년대에 있었죠. 그때 이제 레볼루션 혹은 레볼루셔너리라고 하는 게 시대적 슬로건이 됐는데 그때 그 캄폴로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자기도 혁명 사회학을 했으니까 그런 물결에 더 깊이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한 친구가 와가지고 넌 진정한 혁명을 원하니? 진정한 혁명가를 만나고 싶니? 자기가 그렇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진정한 혁명가를 내가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누구냐? 그게 책 개발하냐? 마오쩌둥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었더니 노노노노노 그러니까 그럼 누구냐? 그랬더니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따라가자. 그래서 그 따라서 예수를 따라가면 혁명을 할줄 알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그 아주 그 파워풀하게 생긴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대요. Do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막 그랬더니 Okay, let me introduce the most powerful revolutionary in the world.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혁명하시고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튼만 누르면 뛰어나가서 막 핵폭탄이라도 던질 것 같은 기세가 됐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에는 우리의 숫자가 조금 모자릅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한 명씩만 더 데려옵시다. 그리고 세상을 바꿉시다. Let's go out! 와! 나가서 또 만나서 Do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Let me introduce you. 뭐 이런 식으로 또한명쫙 하더니 두 배가 쫙 됐다는 거죠. 또 이번에 또 준비해서 또 나가지. 이번에 나가는 줄 알고 그랬더니 막 나가지. 근데 Stay, we need a little bit more. Let's go out, recruit some more.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35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청년들은 전부 다 중년근이가 됐고 다 몸무게가 20kg씩 늘었고 대머리가 되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혁명가가 되겠다고 초대해놓고 정작 우리를 혁명을 위한 사병들을 모집하는 리크루트 병사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 저에게도 그 에피소드가 상당히 충격을 줬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와서 교회를 짓자, 혹은 사람 수를 늘리자라는 요청을 하신 적이 없대요. 근데 김동원 목사님이 몇년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교회의 설교는 교파를 초월해서 세 가지로 요약이 됐다는 거죠. 모이자, 돈 내자, 집 짓자.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왜? 왜 돈을 내야 되고 모여야 되고 집을 줬을까? 그것은,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안 하시고 예수가 우리에게 했던 단 하나의 명령은 나를 따르라 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단지 처치고어를 만드시려고 했던 생각이 없고 크리스찬들의 넘버를 늘리는 데 관심을 가지셨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은 7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자기네 교회에 모았지만 대한민국 군대가 60만이에요. 근데 한 개 교회가 70만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은 기껏해야 평생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온갖 기사와 이적을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모았던 숫자가 12명, 어쩌면 70명 정도 였을 거고, 그 세계 그 위대한 선교사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도 학자들은 추상컨대 그게 평생 동안 모은 사람, 전도한 사람이 300명을 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도 우리가 140년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지만 여기에 모인 단 하나의 이유는 모여서 돈 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가거나 하나님 나라 뭐 그런 보상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거는 예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보너스예요. 그거를 성결, 저는 성결교 출신인데 성결교에서는 그것을 성화 혹은 성결이라고 말해요. 존 버니어는 그거를 철로 역정이란 말로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단 하나의 꿈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조금 더 닮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가 조금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조금 더 살아낼까? 우리가 그분을 신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가 살아갔던 그 길이 참 인간으로 살아가는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길이신 그분, 진리이신 그분을 어떻게 조금 더 살아가는 게 목표일까? 저는 97년대 미국의 예일대학에 조나든 에드워즈를 전공하러 왔어요. 전 조나든 에드워즈를 좋아하게 됐죠. 그래서 2년 동안 예일에 있으면서 저의 단 하나의 꿈은 조나든 에드워즈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의 미국 교회사로 조나든 에드워즈를 전공하는 거였어요. 예일대학을 와서 단 하나의 이유는 거기가 조나든 에드워즈의 모교이고 거기에 에드워즈 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한 가지의 꿈은 예일대학에서 박사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조나든 에드워즈의 전문가가 되는 거. 였죠.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모든 시간을 다른 과목을 빼놓고는 에드워즈의 글을 읽는 데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를 이해하고 에드워즈를 알고 에드워즈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저랑 친한 목사님들은 저를 아주 징그러워했어요. 이 새끼가 맘만 걸면은 에드워즈 얘기를 계속하겠다. 모든 수단과 감각을 안 가리고 내가 읽었던 에드워즈를 조금 더 자랑하고 싶고 에드워즈를 아는 척하고 싶고 나도 그러다 보면 나도 에드워즈 같은 좀 더 그 똑똑한 신학자가 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에드워지안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들은 CRC는 리폼드 처치 아니에요? 칼뱅의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 교단을 세운 사람들의 꿈은 좀 더 칼빈처럼 살고 싶었을 것이고 칼빈이 세웠던 제네바 교회를 좀 더 닮은 교회를 만들어내는 게 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넘어서 우리에게는 우리는 사실 칼뱅도 아니고 에드워즈도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가치는 어떻게 내 안에 내가 크리스찬, 크라이스트를 조금이라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까라는 거예요. 중세 교인들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중세 교인들을 그 중세에 특별히 온 힘을 다해서 예수를 믿었던 수도승들에게는 단 하나의 궁극적 꿈이 있었는데 그게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처럼 생각하고 그리스처럼 행동하고 그리스처럼 살다가 죽는 것. 그게 그들에게 남겨진 삶에 살아가는 유일한 소망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거기에 목적을 걸었던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우리는 처치고어가 됐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되지만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은 됐지만 그래서 모여서 돈 내고 예수의 집을 짓는 데 올인했지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적어진 거죠. 그것을 고울로 삼은 사람들은 아주 드물어요. 세상이 왜 교회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을 안 바뀔까? 안 바뀌죠. 아무도 예수를 닮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 예수는 한 번도 정치를 한 적도 없고 군대를 만든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예수를 로마라고 하는 인류 최대의 제국이 그 팔레스타인 출신의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던 헬라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던 그 젊은 청년을 딱 3년밖에 참지를 못했어요. 그가 하는 말, 그가 행동했던 생각, 그의 행동, 그의 삶 자체를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3년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 말이 세상을 울리고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십자가에 서로 달려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뒤를 이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 한국을 세웠던 교회 선교사들과 사람들은 예수를 닮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고 성령을 받았던 이유도 예수를 닮기 위했던이고 말씀을 공부했던 이유도 예수를 좀 더 알아서 예수의 흉내를 내고 싶었던 사람들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배우지도 못했고 돈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고 정부도 장악한 적이 없지만 그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를 바꿨던 거죠. 지금은 전 국민의 25%가 가까운 상하는 사람들이 교인이 되고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한국의 산천초목을 다 휘감고 있지만 아무도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미친놈들이 광기 부리는 것 때문에 눈꼴 사나울 수는 있지만 저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만 명의짜리 교회가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있어도 세상은 안 바뀌어요. 시끄럽고 교통체증만 생기지 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세상에 어떻게도 불편하게 하지를 않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곳에서 왜 여기에 모여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이 뭐인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표현의 뒤에 가면 결국 여러분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를 닮고 예수처럼 생각하고 살다가 죽을까가 여러분의 궁극적 고민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의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 스토리를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서술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만드시는데 몇 가지 프로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지침으로 붙잡으시면 좋겠다 싶은 거죠. 첫째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물을 질을 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이 돼서 그 호숫가 근처에서 다시 출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게네사라고 하는 것은 그 갈릴리 호수가 동네 사람들마다 자기네 앞에 있는 호수의 이름을 다르게 불렀어요. 우리나라가 금강산의 이름이 철마다 다르고 동네마다 다른 것처럼 누구는 갈릴리, 누구는 뭐 게네사레, 누구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부른 거죠. 근데 문제는 시몬이 친구랑 같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매우 낙심한 상태로 다시 돌아와요.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항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 지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시간에 예수가 당신의 또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같은 시 공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민족적 과제이면서 소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들이 BC 586년에 바벨론한테 멸망된 이후에 제국의 식민지로 산 세월이 거의 7세기에 가까워요. 그런 사람들이 그 시간을 살았던 단 하나의 이유는 언젠가 다윗과 같은 새로운 그 민족적 영웅을 보내서 그들을 제국주의의 군홧발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민족을 번영시키는 나라를 새로 세울 거다. 그와 같은 사람이 다시 올 거다라고 하는 그들은 메시아라고 불렀고 그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이 산 희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제국에게 정치적으로 짓밟혔지만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버리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살릴 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회당에서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미가서를 읽을 때마다 그 다음에 말라기를 읽을 때마다 그 꿈을 가졌고 부모님들도 자식들한테 무릎하게 해서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게 민족의 희망의 메시지로 전승되어 왔단 말이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내 새 때에 그분이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을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게 자동적으로 튀어나왔던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집단적 무의식으로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고개만 저더라도 그분이 보이고 내가 귀를 기울여도 그분의 귀를 조금만 들이면 그분의 육성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류의 유일한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그 시절에 거기 가서 예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은 적이 있다면 전 세계를 돌면서 부흥 집회해가지고 빌딩을 두 개는 올릴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동시대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시몬이 예수가 옆에 계신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만 들었다면 달라졌을 것이고 그분의 얼굴을 쳐다봤으면 또 달랐을 텐데 얼굴을 쳐다볼 생각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못해요. 우리의 저도 소원이에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저는 이미 2000년 전의 시간과 팔레스타인과 한반도는 지지적 간극 때문에 불가능해요. 근데 베드로에게 그 기회가 왔는데 놓쳐요. 왜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느냐라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주장하고 어제도 누군가 말했지만 하나님 안 계신 것을 증명해 내므로 유명해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계셨고 늘 일하시고 늘 말씀하세요. 그것도 멀리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시 공간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말씀 안 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옆에 계시고 말씀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해도 그게 나와 상관이 없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내가 그분에게 주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지금 베드로의 시몬의 의식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요? 그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물이에요. 그게 목구멍에 포도총이기 때문에 지금 자빠져 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또 벌어 먹어야 내 식구들이 먹여 살리니까 지금 그물을 짚느라 나의 모든 생각이 여기에 박혀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내 귀와 눈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제가 처음에 유학을 왔을 때 한 학기를 다녔는데 그 다음 학기에 수업을 저희 신학교에서 그 수업이 끝나고 10분 후에 밑에 있는 학부의 그 메인 캠퍼스에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한 대 샀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한국에서 그냥 자전거 사오면 되는데 미국은 주문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날라오는 게 조립식으로 날라온 거예요. 저는요 진짜로 똥손 중에 생의 똥손이라 이런 거 진짜 못 만들어요. 근데 이게 날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오후 4시쯤 도착했어요. 근데 6시에 밥을 먹는데 이거를 제가 그 건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그게 궁금해가지고 5시 정도 이걸 뚝뚝 뜯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 이제 그 보면서 하게 되는데 이게 또 미국의 매뉴얼이 다 영어로 돼 있고 글씨도 조그맣고 뭔지도 못 알아듣겠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희한한 재주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정신머리가 없지만 뭘 하다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몰입을 하게 되면 천둥 번개가 떨어져도 몰라요. 저는 제가 읽은 책의 90%를 길거리에서 읽거든요. 저는 옆에서 말만 안 시키면 폭탄이 떨어져도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완전히 몰입이 돼가지고 지금 조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이제 저녁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막 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 아내는 성모, 성부, 성자, 성령, 숙경, 예, 사위일체에 해당되는 존귀한 여자예요. 제가 만난 여자 가운데 이런 여자는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성모 마리아에서 마귀 할 몸으로 가끔 변환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우리 아내는 음식을 정말 잘 만들고 진짜로 정성을 만들어요. 라면을 하나 먹어도 그냥 먹는 법이 없어요. 풀 세팅을 하고 먹어야 돼요. 그 정식을 다 해서 음식을 다 차려야 그 다음에 여보 애들아 밥 먹어 하나 둘 셋 근데 여기 딱 와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딱 먹어야지 이제 모두가 돌아갔는데 하나 둘 셋 했는데 안 나타났다 그러면 이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 여자가 갑자기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막 조립을 하고 막 승진해서 저기에 그 동방 엑스타시에 들어가서 막 하고 있어서 드디어 다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우와 여보 다 됐어 라고 딱 했는데 테이블에 한 마귀 알몸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왜? 어쩌라고 막 이랬더니 내가 너에게 밥 먹으라고 100번도 더 소리에 질렀는데 야 이 자식아 네가 나를 개무시해도 막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하나님을 들어 하늘을 들어 맹세하지만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자전거 조립에 저의 모든 관심을 쏟아내는 동안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배하는 내 아내가 미신 여자가 되는 과정에 전혀 주목할 수 없었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말씀을 멈추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멈춘 순간 우리의 모든 영혼은 스톱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셨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동분서주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인지하지 못해요. 우리 모두의 손에 다 각자의 그물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는 것은 우주적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어요. 각자에다 그물 하나만 던져놓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환장해서 그물의 영혼을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 상황을 깬 것이 인간의 자각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물을 붙잡고 있는 인간은 결코 스스로 그물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누군가에게 그 그물이 돈이고 누군가에게 그 그물이 학위이고 직장이고 누군가에게 자식이고 누구에게는 여자고 남자고 심지어 누구에게는 종교예요. 이게 우리의 의식을 잡아서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거죠. 근데 그 단절된 관계를 깨트린 것은 베드로의 종교적 자각이 아니라 이미 자기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올인해서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의 그물에 붙잡혀 이 상황으로부터 철저히 유리되어 있는 그를 예수가 보신 거예요. 99마리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가 수풀에 처박혀 헤매고 있는 그것, 그는 자기가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 어린 양을 그 목동이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베드로를 주목하세요.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에 대한 눈꽃만 채 관심도 없는데 예수께서 그를 보셔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에게 눈꽃만큼의 관심도 두지 않는 베드로를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 안으로 끄집어 불러들여서 그와 관계를 맺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고 다가오신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가 우리들과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마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공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강렬하게 찾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체적으로 그 다음에 제대로 제뉴인하게 찾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발견하시고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거심으로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분이 오셔서 뭐래요? 베드로에게 배를 띄우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의 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에게 그 배를 띄우라고 했을까? 뭐 딴 데 가서 뭐 어부의 체험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배를 베드로에게 띄우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을 전한 사람들한테 하시던 일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붙잡고 있는 한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배를 너의 배를 띄워라고 말하니까 그 노를 져야 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 사람들한테 전하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그 옆에서 안대를 내야 안 들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해요. 이게 제자됨의 두 번째 스테이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끔 되는데 그 출발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대째, 4대째, 5대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 우리 민족이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가 유전돼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고 환경을 만들어줘도 오늘 전한 말씀을 와서 귀를 listen carefully하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여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것 없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놀랍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나라 왔는데 전 세계 선교 역사상 대한민국이 가장 조선이 특이한 게 있는데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언더우드 아펜졸라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서 중국 선교사들과 조선 사람들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내요. 함경도 사투리가 진하게, 아니, 그러니까 평안도 사투리가 진하게 들어간 그 성경책을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 그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조선의 인삼장수들한테 한국말을 배워서 성경을 번역해요. 그리고 그거를 불법이, 그러니까는 그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외국 사람들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정책을 세웠을 때 불법으로 성경을 싸매고 들어와서 그 콜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나눠줘요. 한글말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읽을 줄 알았기 때문에 양반들은 한문 성경을 읽었지만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일부러 한글을 만들어 성경을 줘요. 그런데 보니까 한글도 전 국민의 70%가 못 읽는 걸 깨달아요. 그 사람들한테 주막에 앉아서 안방에 가서 한글을 가르쳐요. 한글을 처음 가르친 게 우리나라 학교나 아니면 조선어 학당이 아니라 우리나라 성경을 판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쳤고 한글도 못 읽는 아줌마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배우는데 목사는 몇 명 안 되는데 전국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경회라는 걸 만들어요. 교회 한 곳에 2km, 10km, 100km가 떨어진 사람이 등짐을 지고 쌀짐을 지고 와서 밥을 해 먹으면서 3박 4일 동안 말씀을 배워요.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읽은 거죠. 그때 한국에 그 평양에서 성경을 읽던 그 자리에 성령이 오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1세대 기독교인으로 폭발적으로 증거하기 시작해요. 한국은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웠던 아무도 글도 안 가르쳐주는 시절에 말씀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배웠고 교회에 가서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싶어서 사경에 참석하고 나중에는 평양신학교, 협성신학교를 가서 그들이 말씀의 전도자가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여인들이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전도 부인이 되어서 우리나라 복음을 전한 사람들로 거듭나게 된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조선의 교회였고 우리의 교회였어요. 성경 왜 가요? 선데이 스쿨 뭐 하는 곳이에요? 성경을 배우러 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에 성경이 썩어 문드러지도록 깔려 있는데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성경이 매우 익숙한 것 같은데 유튜브만 틀어도 얼마든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벌어지고 아카데미가 천지빛깔이로 있는데 지금 시대가 한국 교회사 역사에서 가장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넘쳐나요. 직분은 다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를 알지를 못해요. 예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다닌 숫자가 예수를 아는 것하고 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어제 말씀 교수님 그런 사람들이 제도를 배워서 고위직에 진출했지만 예수의 제자로 사는데 번번이 실패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최대 이단이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가 뭘로 사람을 낚아요? 무료성경연구원으로 낚아요. 거기에 누가 갈까요?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들이 갑니다. 왜 성경을 배우러 교회가 뭐 했기 때문에 신천지에 가서 성경을 배웁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경을 안 가르쳐줘요. 제가 대학 때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성경 퀴즈대를 했어요. 장로님부터 주일학교 애들까지 100명이 나와가지고 붙었는데요. 누가 1등했는지 알아요? 초등학교 6학년 애가 1등했어요. 장로 권세 다 떨어지고 다 예선 탈락하고 혼자 믿는 척 그렇게 됐는데 초등학교 애들하고 성경시험 붙었는데 다 날라 떨어졌어요. 그게 우리나라 실체예요. 근데 이단은 어때요? 제가 군대 91년도에 갔는데 그 8월에 갔습니다. 엄청나게 무더운데 그 더운 시절에 어떤 놈이 5분간 휴식, 담배 일발, 장전 그럼 전부 다 소금 먹고 막 다 이렇게 그늘에 자빠져 있는데 한 놈이 그 8월에 태양볕에서 딱 앉아서 여기서 기도원에서 나온 요만한 쪽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저도 있었어요. 그냥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그 놈이 거기서 이걸 꺼내서 읽는 거예요. 또 이런 걸 보면 또 제가 또 갑자기 막 질투가 올라서 저도 이제 읽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저는 도대체 뭐길래. 저는 그 당시에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때까지 성경을 3번 통독한 유일한 대학생이었어요. 아니, 내 여자친구 우리 마누라가 5번 읽었고 제가 3번 읽었어요. 이게 전무후무한 기록이어서 제가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래 접근해가지고 3일 지난 다음에 야, 너 성경 열심히 읽는데 너 몇 번이나 성경 읽었냐. 제가 이제 3번 읽었으니까 그거 갖고 밀어붙이려고. 근데 얘가 삐치삐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막 제가 몰았지가 27번 이렇게 한 거. 너 근데 저기 제가 그때 교회를 11년째 다니고 있었거든요. 너는 교회 몇 년 다녔냐 그랬더니 3년. 3년에 27번? 어느 교회 다니는데? 영락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너 어디? 낙성대 교회. 야, 낙성대 그렇게 좋은 교회가 있느냐? 야, 나가면 너랑 다녀야겠다. 그 낙성대 교회가 어딘지 알았어요? JMS였어요. 정명석. 여러분, 이 시대 정통과 이단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정통은 성경에 무지하고 이단은 성경에 도 같은 애들이에요. 내가 물어봤는데요. 성경은 무슨 질문을 하면 앞뒤로 10절을 대달달달 외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의 관통했어요. 나는 내가 본 신학자, 구약학 성서학자가 아닌 아마추어 기독교인 치고 개처럼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뭐 물어보면 막 앞뒤로 10절을 그냥 외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성경 그따위로 많이 읽었는데도 결국은 정명서의 밑에서 그러고 있는 거는 성경 많이 읽는 게 꼭 중요하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단보다 성경을 덜 읽는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의 어느 정통교회 청년부가 애를 3년 만에 성경을 27번 읽게 만듭니까? 평생도 못 읽을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느냐, 여기에서 이단한테 밀리기 시작한 것부터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다시 성경을 읽고 연구해서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 이단보다 더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 만들어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은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더 깊은 바다를 끌고 가지요. 그 다음에 그물을 던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 자리가 밤새도록 던졌지만 실패했던 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니까 주님 제가 어제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습니다만, 만자가 중요해요. 오늘 성경 읽으신 분도 뒤에 만자가 붙었고 저도 만자가 붙었는데 이 만자가 중요해요. 이게 이제 기분 나쁘다라는 거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성경에 정통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전문가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가 성경 가르칠 때 찍소리 안 하고 들은 거예요. 근데 바다에 나가는 순간 이건 다른 스토리가 돼요. 예수는 전직이 목수였어요. 돌이나 나무를 만지는 데에 대한 정보가 경륜이 있지만 그물을 던지는 건 다른 스토리예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거기서 태어났고,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엔 이 직업이 세습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부였다는 건 아버지도 어부였고 할아버지도 어부였다는 거예요. 게네살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물질하고 수영하고 배 타고 다닌 사람이에요. 매해에 어디에 어떤 어종이 돌아다니는 것을 그는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에요. 그가 밤새도록 던졌는데 실패했다는 얘기는 고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직 목수 출신이, 그 다음에 신학교 나와가지고 성경하는 목사가 와서 여기다가 그물을 던지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다 보니까 여기서 막 이런데 다 과학자들이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AI에 대해서 곧다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다가는 내가 성경 얘기할 때 내가 참아주지만 그 다음 얘기부터는 정말 제가 그거 아니까 저도 바보가 아니고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다른 얘기하지만 정치학자 앞차가가지고 한국 정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때 여러분이 저를 어제 강의에 그런 거를 배 목사가 공부했으니까 하라고 줬지 저를 지금 미국의 정치와 경제 문제 그다음 중국과 그다음에 이라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가 무슨 열을 저를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에게 예수가 성경을 가리키는 것은 그분의 일이었지만 뱃사람에게 그물을 던지라 마라 하는 것은 이건 장례를 벗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내가 밤새 던졌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네가 뭔데 여기서 던져라 말아라 하느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상식과 체험의 근거에서 그물을 던지면 안 돼요. 그건 바보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나게 머리를 굴렸을 거예요. 던지라고 말하는데 던질까 말까. 던지면 내가 쪽팔린 거 아니야? 근데 또 안 던지면 씨. 뭐 이러면서 막 머리가 막 엄청 복잡해서 그 짧은 시간에 고민을 하는데 그가 거기에서 자기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바보처럼 그물을 던집니다. 수메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70세가 되면 밖에 나갔다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이에 고향을 떠나라고 말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고민하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요. 80이 넘은 모세가 사고치고 광야에서 소똥치는 일로 40년을 보낸 상 늙은이에게 혼자 가서 세계 최고의 제국인 이집트와 싸워서 민족을 해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가 생각해도 저 양반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40살 때 왕족이었을 때 시키면 구태타나 가능하지. 지금 이 나이에 자기 육신도 가능하기 어려운 사람을 그 일을 시킨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고민하죠. 갈등하죠. 근데 결국은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서울대학교 졸업장을 가진 사람들만 추려서 제자를 만든 적이 없어요. 집안의 피를 조사해서 그럴만한 강남 사막군 출신들로 애들을 따로 모으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한 사람들은 단 하나예요. 말도 내 경험과 상식의 근거에서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길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데 거기에서 생각과 상식을 내세운 사람들은 전부 다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서 바보처럼 아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인간의 육신으로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바보 멍청이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겠다라고 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또 다른 바보들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바보들의 대행진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하필 그렇게 못 배우고 못 가진 애들이 모인 게 희한하게도 좀 더 알고 조금 더 경험 있고 좀 더 가진 게 많은 친구들은 여기에서 아멘을 잘 못해요. 근데 그걸 한 사람들이 그 뒤를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가 성경을 잘 가리키는 성경 선생인 줄 알고 나에게 지적인 고민을 충족시켜주는 지식인인 줄 알고 따라 나섰다가 그분이 나의 지적인 문제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나를 붙잡았던 그 그물이 나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그물을 창조하신 또 다른 나의 영과 육을 채우는 또 다른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어줘요. 그는 그물을 붙잡느라고 하나님을 보고도 따라가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그 장으로 가지요. 우리가 성경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배우죠. 여기가 제자의 1단계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안 돼서 문제가 됐지만 두 번째는 여기서 여기까지 갔던 친구가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요. 그 다음에 제자 양육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먹고 살아가는 생업의 현장이에요. 거기는 교회와 상관없이 내가 가졌던 지능과 내가 가졌던 학벌과 그 다음에 학문의 연구의 결과로 만든 나의 나오발이에요. 거기는 내가 공부한 것이, 내가 그 지식과 기술이 나를 왕처럼 만들고 살아요. 거기는 예수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성경은, 예수는 성경을 가리키는 예배당 안에서 유효하지만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예수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가 왕이고 하나님이시지만 내 생업과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는, 내 직업 장소에서, 내 직장에서는 예수가 왕이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는 내가 배운 기술대로 세상의 운영 방식대로 세상의 작동 원리대로 살아가요. 그게 예수가 하나님이 예배당 성전 안에 한정되고 그 바깥에서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께 순종해서 그물을 던진 순간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걸 보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호칭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물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때서 그에게 사명을 주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평생 어부로 태어나서 고기 잡다가 살다 죽은 베드로는 한 번은 자기 고향을 떠나 누군가에게 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거기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그 직업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한 사람이 없었고 그들의 삶의 바운더리가 그 바닷가를 떠나본 사람이 없는데 그가 그 순간에 세상을 뒤집는 사람으로 진정한 혁명가로 사명을 부여받아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그물 남는 배를 던질 수가 있게 되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박사과정 하기 직전에 박사과정 하는 중에 부활절날 다음날 축구를 하러 나갔어요. 아내가 예언을 했는지 나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요. 불안하다고. 근데 내가 또 그 말을 듣지 않고 또 그냥 또 나가서 공 차다가 3분 만에 미끄러져가지고 다리몽둥이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았고 1년 동안 이러고 살았습니다. 운전을 못하게 됐는데 그때 또 덜컥 우리 아이가 이제 둘째가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기숙사 완배도에 살았는데 애가 두 길도 나게 되면서 완배도에 못 살고 투배도로 가야 되는데 학교 투배도가 꽉 차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크레딧이 빵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아파트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알아봤는데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밥 먹다가 권사님들한테 이런 데는 해다가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한 달 안에 구하지 않으면 지금 홈레스가 되게 생겼는데 제가 구할 방법이 없는데 권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열심히 자기 동네 포틀리에서 그 집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동네에 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 방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으니까 목사님 가가지고 그 인터뷰하시고 사인업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지금 목사님은 지금 투베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투베드는 없고 완베드가 있는데 그 완베드가 10명도 살 수 있어요.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그 동네 한국 사람이 다 그렇게 삽니다. 완베드에 7명 8명씩 살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가가지고 또 괜히 가서 양심 이런 것도 말하지 말고 애가 몇 명이에요? 그럼 한 명 요 얘기만 하시고 그냥 사인 딱 가지고 살면 됩니다. 알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러고 이제 갔죠. 가서 이제 갔는데 거기 미국인 할머니가 매니저였는데 이제 막 얘기하다가 이제 그 페이퍼 주고 이제 사인업을 잠깐 제가 사인을 하게 된 거 쭉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사인을 하려고 그런데 그 밑에다 당구장 표시가 딱 있어가지고 그런데 혹시라도 자녀 수를 섬기고 살다가 걸리면은 추방 내지 벌금 얼마 이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세계 최고의 이게 또 새 가슴이거든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제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하나님이 애를 주셨는데 이거 걸려가지고 쫓겨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절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났는데 창피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맨날 십자가 지고 죽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렇게 설교했는데 저도 돈이 없어서 궁색한 처지에 몰리니까 집사님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속이고 사인업하면 살아도 됩니다란 말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사인을 못하게 된 거니까 우리 아내가 옆에 있다가 알았어요. 그분이 저놈에게 임한 거를. 그냥 옆으로 탁 치면서 빨리 그냥 나가자. 우리 다음 주 가자 하면 집 나간다. 근데 제가 가만히 있으라고. 제가 펜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미안합니다. 제가 이거 사인을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한데 I'm so sorry to tell the truth. I'm a pastor. 근데 뭐 이런 얘기 쭉 하고 나서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보고 사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홈리스가 될 줄도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는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거짓말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막 쫓아나와서 하더니 목사님 딱 등치가 이러는데 좀 들어오더니 앉으세요 하더니 갑자기 할머니가 저한테 절을 하세요. 그랬더니 Thank you so much, Pastor. I'm a deaconess. 자기도 I'm a Christian too. 그 다음에 You are the first Korean who told me the truth. I know every Korean told me the lie.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이 사람들이 봐준 거예요. 불쌍해서. 근데 이 제가 그 할머니한테 지난 25년 동안 제가 처음으로 사실을 말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목사님 여기 사세요. 나중에 거기 이민국에서 나오면 제가 이 몸을 내가 다 막아줄게.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근데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살 수 없어요. 제가 여기다가 투베드를 신청할게요.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근데 투베드가 되면요. 제가 350불을 더 냈어야 돼요. 그 돈이 제가 없어요. 그 돈도.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안 될 걸 생각하고 그냥 가오로 그냥 지른 거죠. 제가. 그리고 어째 이 집은 안 될 걸 생각하고 제가 그 투베드 신청하고 집에 왔어요. 그게 금요일 오후였어요. 근데 월요일 아침 8시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그 할머니는 목사님 빨리 오세요. 투베드가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와도 덜컥이 돈이 없는데. 근데 일단 그래서 내가 자는 내 친구들 빼워가지고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또 살고 45분을 올라가가지고 만난 거예요. 투베드를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사인했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했더니 엄마가 또 막 돈 해가지고 보내고 그래서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사를 했는데 막 짐을 나누는데 한국인 여자가 사과 세 개를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보고 한국인이냐고 한국 사람 맞다고 어휴 반갑다고 막 얘기하다가 그런데 그 분이 갑자기 근데 선생님 몇 년 기다리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일까?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아, 글쎄 말이에요. 뭐인 거예요? 제가 막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자기도 여기 원베드에 7명이 사는데 투베드로 하려고 지금 걸었는데 지금 3년 반째 기다리고 있대요. 자기가 웨이팅리스트가 지금 250번에서 지금 70번까지 왔는데 방이 안 나서 무슨 말이지? 그러면 알았어요? 제가 웨이팅리스트 251번이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여기서 밑으로 내렸고 내린 지만 딱 2시간 만에 방이 난 거예요. 그 방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저는 할머니한테 어떤 청탁이나 뇌물을 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이 그게 터닝포인트가 돼요. 제가 만약에 그날 권사님 말씀대로 제가 거기다가 사인업을 하고 원베드로 이사 갔으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강제상에서는 예수 믿고 정직하게 십자가 지고 그 뒤를 따르고 말하지만 돈이 궁할 때마다 위기가 처할 때마다 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위기를 넘겼을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제가 무너진 적 한두 번이 아니지만 제가 나중에 미국에서 한국에서 멀쩡히 잘 다니던 대학과 멀쩡히 잘 다니던 교회를 내려치고 기독연구원 니에미아라고 하는 인가도 안 되는 학교로 갈 때에 제가 그 학교를 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근거는 그때 그날 사인을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세요. 당신과 당신이 가신 그 길이 짧고 연약해 보이는 길이었지만 그분이 걸어간 그분의 스텝 하나하나가 이 세상의 질서와 문명의 균열을 내고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스며들도록 만드셨어요. 한 번도 욕설을 하신 적이 없고 물론 두 번 정도 하셨네요. 그러나 그분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암살한 적이 없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간 그 길을 그분이 가셨고 그 길을 순종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걸어간 제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이 악마에게 사로잡힌 것 같은 세상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붙잡고도록 만들었던 그 전쟁과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에 여전히 우리가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화해와 용서의 세상을 꿈꾸고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의 뒤를 두렵고 떨리지만 매번 자빠지고 뒤로 굴러가지만 다시 그 길을 걸어갔던 주님을 닮은 작은 사람들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병이어처럼 주님의 손에 들려진 작은 물고기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곳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어쩌다 미국 땅에 와서 어쩌다 우연히 이곳에 모여 있었겠지만 여기에서 모이는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와 훈련이 여러분을 말씀의 사람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걸어갈 때 세상 모두를 금을 하나씩 던져주고 지 맘대로 휘두르는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 원하시는 당신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과 자본과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질량만큼 예수를 닮으려고 몸부림칠 때 그곳에 하나님이 당신의 세상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당신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조리 연약하고 한계 많은 인간이지만 당신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힘든 길을 자청하고 걸어가는 당신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니 놓치지 마시고 말씀으로 저들을 가리키시며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그 어려운 곳에 금을 던지는 연습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어느새 당신을 제법 많이 닮은 당신의 제자들로 변모시키시고 그렇게 당신과 함께 이 세상을 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변화시키는데 당신의 도구로, 당신의 동역자로, 당신의 파트너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희망 없다고 말하는, 다 끝났다고 말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세상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 거룩한 교제가 이제부터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